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제가 2000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무척 인상 깊게 봤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관광버스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아니, 두 사람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저 막대기에다 껴가지고 포도를 나르고 있는 저 모습. 저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온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삶의 방향이 전환점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순종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으면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반대도 가능합니다. 먼저 믿고 순종하고 나면 더 크게 믿을 수 있다. 먼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지금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2년째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시나이 반도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이고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 위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는 부엘제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윗동네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죠. 게다가 저 가데스 바네아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자,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 명령하셨냐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텐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사실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정탐꾼들이 뭐 10명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도대체 이 정탐꾼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신데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온 다음에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정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정하고 2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은 뭘까요? 정탐꾼의 구성을 보면요, 이 정탐꾼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날쌔고 젊은 군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면 가나안 땅의 군사력이라든지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누구를 지도자급을 뽑으라는 겁니다. 지도자급은 절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도자급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죠. 각 지파의 지도자급을 뽑아서 그 지도자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각 지파 사람들에게 와서 각 지파의 협력을 구하라. 이게 이 정탐꾼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고 이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모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라. 이거 함정인가요? 그냥 정복하라고, 난 무조건 정복할 거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지 상관없어, 니들 가서 정복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요, 무작정 하나님께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헌신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원하고 순종하길 원하시지 억지로 따라가 보니 사기였네, 뭐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중요하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차출되었고 그들은 40일 동안 샅샅이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뒤져봅니다.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년 동안 그들은 사막만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맨날 사막, 그 풀이라고는 없는 사막만 돌아다닌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가라고 신 그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가나안 땅에 가면 강이 있는데 강을 보니까 그냥 우유가 강처럼 흐르네. 그 옆에 보니까 끈적끈적한 게 지나가는데 그 꿀이네, 꿀이 강처럼 흐르네. 이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데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목축업을 할 수 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울 수 있다라는 말이 젖, 풀이 있어서 풀과 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었을 때 그것이 재배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목축업과 농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땅에 가봤는데 제 눈에는 한국만 못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한국만 못하고 캘리포니아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은 2년 동안 사막을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울 수 있고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곳, 사막이 아닌 곳은 그냥 천국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이미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들도 아주 든든하더라,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게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 동네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전쟁 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전은 달랐냐? 예전도 똑같았습니다. 예전도 거기는 전쟁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센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성은 어지간하게 짓지 않고 2중, 3중으로 성벽을 쌓아서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쟁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가 정확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해볼만 하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결론은 10대 2, 투표로 하면은 뭐 10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를 이겼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맞아요. 10대 2면 10이 이긴 거죠. 그런데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선거를 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투표할 때 정말 재밌는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에 저는 교인이 아니래요. 저는 노회 직원이어서 사람을 뽑는 선거를 할 때는 제가 투표를 못합니다. 제가 말이 이렇지 제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회 직원이래요. 그래서 투표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투표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한 표도 없으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이 1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게 공평한가? 이게 합리적인가?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표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과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게 성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은 하고 투표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의견은 항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나 작고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찾아서 경청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해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유대인들은 키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키 큰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뭐 키 큰 사람의 대명사죠, 골리앗. 이 블레셋이 키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어디서 온 민족이냐면 그리스 쪽에서 온 민족입니다. 그리스 쪽이면 이 백인들 아닙니까? 백인들이 키가 엄청 크죠. 그리스 사람들 지금도 키 큽니다. 블레셋은 유럽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동네 사람들은 키가 상당히 커서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키 작죠. 자,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네피림을 봤다.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 자손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네피림하고 아낙 자손, 이 두 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 키가 큰 사람들을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키가 아주 큰 사람들,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훨씬 더 키가 크고 무기도 좋은 사람들이 더 든든한 성을 쌓고 있다면 이거 공격해서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메뚜기 같았다라고 합니다. 메뚜기. 메뚜기,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콱 밟으면 터져버리는 그 메뚜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저거 한번 콱 밟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런 견해를 표현했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해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것을 신앙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꼭 넣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해석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해석을 넣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걸 하나님을 넣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빼고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해 보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에 하나님을 넣고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쓸려가지 마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바람 불면 이리 쫙 몰려다니고 또 바람 이리 불면 저리 쫙 몰려다니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따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다 같이 몰려다니니까. 그런데 같이 쓸려다니다가 다 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싶지만 혼자 쓸쓸하게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일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믿음의 눈 갖고 해석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또 말씀대로 살게 애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며 의지합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